자리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주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그 몇 차례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가장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2016년 5월 달에도 말씀하셨고 11월 달에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 생명의 삶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몇 분에게 여쭤봤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목원만이 아니라 리더분들도 잘 대답을 못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생명의 삶 시간에 다시 배우겠지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반복해도 좋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게 반복하려고 하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흥을 약속하셨는데 그 부흥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기도원에 계시는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면 밑에서 막 이렇게 받는 또 신용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성령은 누가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우선 성령에 관련된 용어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좀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모든 믿는 신자, 구원받는 신자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죠? 원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죠. 예수님께서 물 속에 완전히 잠기셨죠. 침례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침례였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라기보다는 성령 침례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아마 좋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의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완전히 잠긴 상태, 성령 세례를 완전히 받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를 한번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 없지만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지속해야 되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면 좀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내주에 대한 성경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신데요? 너희 속에 믿는 자들의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은 백성들에게는 다 성령이 계세요. 내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 보니까 그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게 맞아.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만 퀴리오스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신 게 맞아요.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좀 구분이 돼요. 그걸 한번 찾아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당시에 성령을 못 받았을까요? 이 당시에 성령을 받고 있었죠? 이미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받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내다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게 사실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게 중요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이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영, 호흡, 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지금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넣으셨으니까 제자들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으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돌아가면 1장 5절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내주는 있었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성령 세례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대요. 청각적인 어떤 엄청난 걸 들었어요. 모인 사람들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도 몸을 본 거예요. 그렇죠? 특이하게도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한 겁니다.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건 외국어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방언입니다. 영으로 하는 방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대요. 아무로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방언으로 찬송한다는 말이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의식적으로 내 마음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방언이 진짜 방언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느냐?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체험을 하는 것은 맞아요. 방언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받으면 좋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불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체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서 1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은 다 다르지만 체험은 다 다르지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요. 제가 대학교 그 기독 동아리에 있었을 때, 그 저희 동아리에서 매년 5월마다 그 인생 문제 대수련회라고 해서 수련회를 해요. 마지막 날까지는 평범한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집회 때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찬양을 먼저 했었어요.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임재하셔서 누군가가 제 등을 갖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면서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으로서 미래가 좀 불안했었어요. 뭐 걱정하고 불안이 좀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에다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뭘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물이 아니라 막 펑펑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주체할 수가 없어요. 뭐 창피해가지고 막 끄치고 싶은데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시간, 한 두 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당신은 영광의 왕 이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령 세례의 체험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념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변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조그만한 여자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저주까지 막 합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세례 받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외쳐요. 물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진 않겠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3,000명,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말한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외쳤대요. 불과 며칠 만입니까, 이게? 50일 만이에요, 50일 만. 50일 전에는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50일 만에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게 진짜구나.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때 상황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도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하는 일이에요. 3,000명 앞에서 5,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여만 주시면 제가 믿겠어요. 보이질 않으니 이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대희 목사님 큰일 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면 보여요. 아멘? 네, 영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의 눈을 뜨느냐? 성령 세례 받으면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느냐고요? 네,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대요?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오순절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까?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같은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대여섯 분밖에 지금 끄떡을 안 하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성령 세례는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받은 신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는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반복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 있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각각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하나입니다. 하나. 아니 목사님 아까는 또 구분된다고 해서 또 하나라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신자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거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내주와 세례 가운데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받기도 해요. 한 사건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물속에 이제 다이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 다이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군에 있었을 때 유격훈련을 받을 때 제가 그 대구 옆에 영천 있죠? 그 영천 그 근처에 그 화산 유격장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3대 유격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격훈련을 받았는데 5m 높이에서 꽤 높아요. 5m 높이에서 물속으로 이제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다이빙을 할 때 진짜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직으로 낙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배 먼저 이렇게 닿거나 이러면 화상을 입어요. 제가 실제로 할 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코피가 확 나더라고요. 잘못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수직으로 낙하해야 되는데 또 겁이 나는 게 물속에 딱 들어가면은 5m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한 2, 3m 정도 물속으로 확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물을 먹기도 하죠. 이게 다이빙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뭐가 같으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물속에 완전히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맡겨버리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낙하할 때, 수직으로 낙하할 때 물 표면이 있는데 물 표면에 발부터 닿잖아요. 발 이렇게 떨어지니까 발부터 닿는다고 그러면 발에 그 닿는 순간 그게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풍덩 빠지게 되죠.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물에 빠지는 그 순간, 그렇죠? 발이 닿는 순간, 그 순간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순간이 각각 다른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건입니까? 하나의 사건이죠. 구분해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물에 던졌다라고 한다면 발까지만 딱 닿고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빠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같은 사건이에요. 반드시 믿는 신자들에게 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러죠. 물론 이제 물속에 나와야 우리가 사는데 성령의 강물에서는 잠겨야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죽는 줄 알고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그죠? 나오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자꾸 성령의 강물에 빠져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이미지가 에스겔 47장에 있는 이미지와 똑 동일해요. 물속에 잠기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고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림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신자가 다 받는 것입니다.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아무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여러분 수준을 제가 믿고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오순절주의 계통에서 말하는데 성령 세례는 2차 축복, 세컨드 블레싱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자들만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극단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반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복될 수 없죠. 다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다시 부활하실 필요가 없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그렇죠?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사건만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시는 사건도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성령을 베푸는 사역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복돼요. 반복됩니다. 신자 개개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쪽 부분.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제2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가 분리되는데 성령의 내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들 중에서 성령의 내주가 있는 모든 신자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세례를 2차적인 축복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가 받는 보편적인 축복이고 모든 신자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자, 이제 모든 신자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가능한 한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네 가지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다라는 단어.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모였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는 다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건데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성령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들이 성령을 받을 때 이게 성령의 내주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세례일까요? 네?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바로 다음 구절,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뭔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뭔가 나타난 거예요. 뭔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몬이 보고 알죠. 그렇죠? 단순히 성령 내주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우리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11장 15, 16절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신앙이 좋았던 고넬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10장 11장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본문에서는. 고넬료에 있었던 가정들은 고넬료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 받았어요. 자, 네 번째, 에베소에서 성령 받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2절을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의 내주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예? 성령 내주가 아니라 성령 세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뒤를 보면 사도행전 19장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2장에서 2절에서 보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는 성령 세례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지금? 이해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네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하나씩 살펴본 이유는 뭐 각각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지만 이 네 가지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네 가지 사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 교회 안에는 네 가지 신앙과 관련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도 날 때부터 신앙 가지고 계시는 모태 신앙이 있죠. 저도 모태 신앙인데 모태 신앙이 있죠. 그리고 기독교는 아닌데 기독교와 비슷한 카톨릭에서 오신 분들도 있죠. 개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완전히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이슬람에서 개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믿지 않았어. 아무것도 믿지 않던 무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류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그 다음에 또 하나 헬라인 또는 이방인으로 나누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네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네 부류인데 어떻게 나누냐면 첫째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넬료 같은 사람, 아니면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사람. 유대교로 전환했거나 이방인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네 번째는 완전히 이방인, 완전히 헬라인. 네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이 네 가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각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유대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마지막,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완전히 이방인 헬라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 큰 구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 세례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신자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의 몸을 던져 성령의 물에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단회적인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개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또 오순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2차 축복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단어는 다입니다. 다.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신자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 믿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보내주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받아야 됩니다. 정말 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정말 믿어요.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받게 되었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어야지. 이왕 믿을 거, 이왕 교회 다닐 거 진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을 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안에 따라서 그냥 언제까지 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왕 오실 거면, 그렇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았을 때처럼 늘 은혜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복잡하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한 가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약속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것도 너무 당연한데요. 당연해요. 약속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약속하셨을까요? 아, 주시려고. 반드시 주시겠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은 했는데 그날 돼가지고 아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러면서 발뺌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반드시 주십니다. 주시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하셨더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그냥 기다렸어요? 아니죠. 기도했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과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리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바쁜 거. 이 기도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우리 요즘에 목녀님들 되게 바쁘시죠? 화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맨날 나오래. 그래서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쁜.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전념하는 겁니다. 전념하는 거.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들을 세운 다음에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전무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전념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 했을까요? 100%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도도 뭐 조금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돼서 성령 안에 받았잖아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세례가 뭔지 알고 기도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겁니다.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렇죠? 전무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실제로 임했습니다. 열흘 만에 왔지만 아마 20일 동안 안 왔어도 그들이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마 안 왔더라도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본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주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죠. 참 희한한 것은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기도를 아르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 아르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르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르쳐주니까 기도 안 했어. 하긴 했겠죠. 근데 전심으로 안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책망받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따라가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1장에 와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때에 드디어 이제 기도의 맛을 본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기도했어요? 성령세를 간구하면서. 삼공부를 하다 보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 시간씩 기도해요? 저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지는데요. 주여 짠 해도 10분 이상 못하겠는데 어떻게 한 시간을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시간, 어떻게 두 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한 시간 기도 못합니다. 두 시간 기도 못해요.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기도 학교를 열어도 이거 전혀 필요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전에 기도 학교 수료하신 분들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가 성령 세례 받고 기도, 영으로 기도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런 분들 계셨어요.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무뿌리 하나 붙잡고 이거 뽑힐 때까지 내가 방언 안 받으면 내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뽑힐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들 계시죠? 요즘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물론 구원을 위해서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좋긴 좋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그 기도의 야성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딱 붙잡고서 하나님 내가 방언은 아니더라도 성령 세례 뭐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도 잘 모르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 뭐 나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한번 이거 뽑힐 때까지 그렇다고 뭐 가느다란 거 붙잡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뽑힐 만한 거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 붙잡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그 정도로 만사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좀 믿어야 되잖아요.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후락시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이왕 다닐 거면 한번 필사적으로 한번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얘 이러다가 숨 넘어가겠다 성령 세례 안 주면 숨 넘어가겠다 그래서 주시지 않을까요? 약속하셨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성령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성령 세례 받게 해줘서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옆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보세요. 몇 날이 되었던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쉴 때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가 하려고 그래서요. 그래요. 내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의지하게 되고 이끄시는 대로 하게 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상태에서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그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능.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변하게 돼요. 사도들처럼 성령 세례 받고 이게 확실하니까 이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정리하자면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받는 것이고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욕 중보기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주 지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쪽 주차장이 다 차가지고 저쪽 몬테소리까지 주차를 대해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흩어져서 기도를 했는데 막 여기저기 방마다 막 기도 소리가 막 끊이지 않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하니까 괜찮은데 오래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든가 성령 세례 받고 기도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로 10분 이상 못해요. 길어야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바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